있습니다. 몇 번씩 이야기되는데 첫 번째 부딪힌 도전이 뭐죠? 사도성이죠. 야, 네가 진짜 사도냐? 이 사도성. 예.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 제기입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도성의 진정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복음의 진정성도 문제가 됩니다. 네가 전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죠. 너 정말 사도 맞냐? 네가 전하는 말씀이 정말 복음이냐? 이 두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이것이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수많은 서신들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얘기하죠. 사도성의 문제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자기를 사도로 세웠다 그래요?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사도로 세우셨다. 그 복음은 누구에게서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받았다 그래요? 기억 안 나요? 그리스도의 계시로. 예. 12절에 있죠. 1장 12절에 그리스도의 계시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접 복음을 보여주셨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고요. 이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하여, 자기의 변화된 삶,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나타난 그 삶을 통하여 바울은 그것을 반증하죠. 증거하고 있죠. 예. 자, 이 문제, 사도성과 복음의 권위의 문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왜 자꾸 문제 삼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그렇게 오늘 이 사도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오늘 본문 같으면 거짓 형제 또는 다른 복음을,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들에게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렇게 문제 삼고 시비를 걸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까? 이방인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대인 외의 모든 민족입니다. 유대인에게, 유대인 외의 모든 민족, 이방인입니다. 사도 바울 이전까지의 복음은 하나님 계시, 이 복음은 어디에 국한되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제 이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을 넘고 이제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방을 향하여 복음이 정말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선교,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선교가 들풀처럼 막 번져나갈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선교는요, 여러분 이것은 마귀와 사탄 그 영역에 있는 악한 영들은 절대 그냥 방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볼 수 없는 일들이에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예. 가로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이 막 번져나가거든요. 이방인을 향하여. 결국 그런 영적인 싸움들이 이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 속에는, 그 이면에는, 뒤에는 그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싸움들이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지역마다 누가 따라다니냐 하면, 야, 바울 복음은 잘못된 거야. 바울은 예수님 제자도 아니야. 바울은 예수님 얼굴 보지도 못했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그 뒷다리를 잡고서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거짓 형제, false brother, 거짓 형제라 그랬어요. 참, 이 형제라는 의미를 말을 썼다는 것은 더 괴로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서로는 형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라는 용어를 쓸 때에는 이미 같은 공동체입니다. 같은 무리입니다.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형제는 어떤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형제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괴로운 표현이에요. 형제인 줄 알았는데 형제가 아닌 거예요. 자매인 줄 알았는데 자매가 아닌 거예요. 참 곤란합니다. 이 내부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는 형제인데 자매는 자매인데 끝없이 바울의 복음에 방귀를 들고 대적하고 그러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역할을 하는 이 사람의 이 감정을 자극해서요 바울을 시기하게 하든 바울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든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복음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포기하지 못하는 자기들의 이 종교적 신념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하든 결국은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선교가 이방인들에게로 퍼져나가는 것을 가로막고자 하는 그런 악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 속에서 이런 많은 적대자와 반대자들 그들 앞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건 뭐예요? 복음의 진리 앞에서 굴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의 진리, 속죄의 복음, 구원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 이걸 통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바울이 굴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복음을 지켜나가면서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2장 1절부터 10절에 앞으로도 나오지만은 아주 강하게 나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또 지난번에는 이제 에베소서를 했고 갈라디아서를 하는데 한 절 한 절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또 찾아봅니다. 자, 그 씨름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자기 복음의 진정성과 사도의 진정성을 이야기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올라간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바울의 사역에는 우리가 빼놓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함께하는 좋은 동역자가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 1절 속에서 한번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울은 원래 악명이 높았던 그런 핍박자였잖아요. 그런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맘 놓고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물론 오랜 기간에 이제 14년의 사역이 지났고 이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또 교우들 앞에서 그동안 이방인 사역에 대한 것을 쭉 보고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같이 보시면 참 좋아요. 사도행전 15장을 같이 보시면 참 좋은데 그 쭉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들 누구죠? 오늘 본문에 누구 나오죠? 아이 예루살렘 교회 기둥들 바나바 말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입니다. 예, 주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기둥들입니다. 초대교회 기둥들입니다. 이들을 만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복음이, 자기가 그동안 전한 복음,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과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과정, 그 속에서 어떻게 대답을 들었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되는 데 있어서 바울에게는 참 좋은 동역자 바나바가 있었다. 바나바를 귀한 사역자로 청구하는 것도, 아니, 바울을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청구하고 그걸 서포트하는 것도 바나바였잖아요. 바나바는 아시는 대로 그 이름이 인커리지먼트입니다. 예,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예, 참 이런 좋은 동역자 필요하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바울과 같은 열정, 정말 싸움닭처럼 막 열정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일꾼도 필요하고요. 또 바나바와 같이 옆에서 격려하고 서포트하고 후원하는, 변론하고 돌아보는 그런 바나바도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든 바나바든 은사에 따라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왜 올라갔습니까? 2절에 보면 무엇을 따라서요? 계시를 따라서. 자, 어떤 자기 목적과 자기 이익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다가 아, 때가 됐으니까 예루살렘 구경 한번, 관광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간 거 아닙니다. 분명한 계시가 있었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인데,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와요. 그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흉년에 대한 예언을 하죠. 큰 흉년이 있을 건데, 그러면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좀 예루살렘 교회나 이 가난한 교회들 도와줘야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바울, 바나바, 디도는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자리를 옮기는 것들, 그런 속에서도 다 주님의 인도하심, 이끌어내심, 이끌어주심, 그런 것들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을 이 바울의 움직이는 그 여정들, 발걸음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죠. 그죠? 예, 분명히 마게도냐 쪽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예, 그런 또 계시를 듣게 되잖아요. 이것이 정말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걸음, 행복, 결정할 때에 나와야 되는 모습입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면서 움직이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특히 교회 중직들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께서 이끄시는 그 걸음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올라간 김에 이제 이 바울이 한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무엇을 한 겁니까? 올라가서 무엇을 한 거죠? 올라가서 자기의 사역을 이제 그 가난한 교회를 돕는 그 연보를 전달해주고 후원하는 그런 일들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자기가 전한 복음,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전한 복음, 덧붙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14년 동안 내가 전한 복음을 누구에게 제시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력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들은 리더들입니다. 교회 리더들 이름 나왔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에게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예 복음을 그들에게 자 내가 이러이러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내가 그동안 14년 동안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전한 복음의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전했는데 이 복음 중에 혹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잘못 틀린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좀 말씀해 주세요. 왜요? 이것이 확실히 확인이 돼야 그동안 자기가 다름질한 것들이 헛되지 않은 거잖아요.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의 귀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점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 점검돼야 돼요. 그렇지 않냐면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계시대로 그냥 쫙 나가다 보면 결국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동떨어진 그리스도의 복음과 완전히 동떨어진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본류가 아니라 저쪽 지류, 개천, 실개천 같은 데 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그거 하는 거잖아요. 내가 14년 동안 복음 전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굽힐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그냥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자기로부터 세워진 교회들이니까 이게 복음이라고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야겠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들은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자입니다. 1장 17절에 있죠.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그들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이 혹 틀린지 좀 봐주세요. 부탁하는 거죠. 말씀하는 거죠. 예. 저는 이 모습이 우리 사역자에게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필요하다. 예. 혹 항상 문제가 되고 혼란을 야기하시는 많은 분들이 예, 특별한 능력들이 이제 있으시면 열정이 있으시면 자기 혼자 막 밀고 나가죠. 예. 그 속에서 전혀 의논하지 않는 걸 봅니다. 또 점검받지 않는 걸 봅니다. 그리고 기존에 예, 훈련되고 준비된 목회자들을 예, 무시하고 그런 모습들을 예,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예, 그냥 어리석은 짓이죠. 예, 이미 영적 교만 예, 가장 무서운 영적 교만한 가운데 서 있는 건데 우리는 오히려 내 사역을 때마다 때마다 점검받아야 돼요. 이것이 겸손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몬트리올에서도 인터컵 그 비전 스쿨을 했지만 전 교회 교계적으로 아주 좀 혼란스럽게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화제가 됐어요. 최근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인터컵 그 최바울 목사가 결국은 한국 교계의 유력한 지도자들에게 지도를 받기로 했잖아요. 유력한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기로 예, 지금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자기가 내가 이렇게 지도를 받겠습니다. 지시를 받겠습니다. 있는 데마다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예, 또 방법이긴 한데 이번에도 아프가니스탄인가 12월 초순에 거기에서 큰 폭탄 테러가 났는데 우리 한국인이 한 명이 죽었어요. 예, 시티즌십은 아메리칸인데 예, 한 명이 돌아가셨어요. 글로 파송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은 선교사예요. 예, 인터컵 비전스쿨에서 이제 교육받고 헌신돼서 갔는데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간 지 얼마 되지도 못해가지고 예, 그만 거기에서 같이 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선교하는 것도 어떻게 선교할 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선교사들의 안정성도 지켜줘야 되고 확보해야 되고 아마 뭐 누가 보냈어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다 그렇게 됐겠죠. 그럼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유력한 지도자들 그런 분들에게 늘 점검받고 지도받고 하는 겸손한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가 그동안 14년 동안 달려간 것이 헛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이렇게 점검을 받고 함으로써 자기가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고, 또 그래야 되는 것이고, 틀리다면 고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분명한 이 복음의 진리,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예요. 거짓 청제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고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거짓 청제들, 이를 꾸미는 자들은 말씀을 보면 볼수록 패턴이 똑같기는 해요. 패턴이 똑같긴 한데 참 악해요. 이 복음을,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훼손시키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훼손시키고, 사도 바울을 자극하는 거죠. 자극함으로써 성격이 쇼테퍼 케이스가 좀 있으니까 열받게 해서 실수를 유발시키고 좀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들의 이 거짓 청제들, 우리가 추측해 볼 때 거짓 청제들의 사역 중에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보다도 베드로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의 사도성의 우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월하다는 것이죠. 한쪽을 우월하다고 추켜 세우면, 한쪽을 올려 세우면 동시에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한쪽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잡아내리고, 베드로를 올림으로써, 그럼으로써 만들어내고자 하는 게 뭘까요? 그러면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들, 그 분열입니다. 분열, 사도들 간의 분열. 분열시키는 거 굉장히 쉽죠. 이게 이 사탄의 패턴입니다. 사도 바울 열심히 이방 지역에서 복음 전하고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청제들은, 누구를 지키는, 베드로 쪽을 지켜 세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경시하면서 문제 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얼마든지 갈라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등지게 만들 수 있고, 다투게 만들 수 있고, 참 눈에 보이는 이런 거짓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들어왔어요? 거짓 청제들은 가만히 들어왔다 그러죠. 가만히 들어왔다. 내가 거짓 청제입니다 하고 소리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소리내지 않아요. 형제들 틈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그리고선 그 안에서 알게 모르게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에서, 이 말씀에서 받는 메시지는 뭐예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괴계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꿰뚫어 보는 자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분열과 다툼과 누구를 높고 낮고 서열매기고 누가 잘하니 못하니 이런 것 막 평가하고 그러면서 뭔가 심상치 않은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다? 여러분, 그럼 분명히 내가 왜 이러지? 깨달아야 돼.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쓰임받고 있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분명히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자, 그렇게 거짓 형제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 자, 뭘 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엿보고, 영어 성경은 to spy. 스파이 알죠? 공작원들, 감첩들이 이렇게 몰래 살피는 것. 이 거짓 형제들은 결국은 악한 영들의 스파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잠시라도 깨어있지 않고 내 안에 어떤 영적 교만이나 아니면 내 안에 다른 것들이 찾아 들어오게 되면 이런 이 스파이의 역할, 스파이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 됐니 잘못됐니 하면서 우열을 나누고 잘하고 못하고를 자꾸 분별하고 평가하고 해서 사람들을 등지게 하고 다투게 하고, 이 스파이의 스파이, 누구의 스파입니까? 이것은 사탄의 스파입니다. 이 거짓 형제들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5절입니다. 5절 정말 의연한 예, 바울의 예, 확신입니다. 5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예, 절대로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이 거짓 형제들이 요구했던 게 뭘까요? 거짓 형제들이 자꾸 문제 삼았던 것, 할례의 문제입니다. 율법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 3절에 보면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자꾸만 그걸 갖고 문제 삼는 거예요. 자꾸만 문제 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 다시 가죠. 예, 이 또 다른 복음, 15장 1절에 나와 있는 또 다른 복음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15장 1절. 예. 자, 1절 2절 읽어보면 되겠네요. 1절 2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예. 결국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의 전통을 계속해서 주입하는 것이죠. 고집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됐다면, 여기에 사도 바울이 굴했다면 오늘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 이 온 민족에게 이 구원의 진리가 되는 이 그리스도교는 어쩌면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단지 유대교의 한 부분으로 계속해서 오늘날 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용납 못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종의 멍에도 매지 않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예, 이게 복음의 진리라는 것을 바울이 굽히자고 지키고 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범 케이스가 결국 이방인 디도죠. 디도를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갔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괜히 문제 일으킬 만한 사람을 뭐하러 데리고 가요. 그러나 이 디도는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전 복음을 들은 이방인의 열매예요. 이방인의 열매의 대표로 지금 디도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 있는 거야. 보라는 것이죠. 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 사도행전 이 15장에서도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야고보가 얘기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데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거의 차별이 절대 없다. 야고보도 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분명하게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자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자 데리고 갔는데 그랬는데 이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초대교회의 기둥인 이 세 분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여기서 저 유력한 이들, 그 초대교회에 기둥되시는 분들이 내게 어떤 의무를 더해준 것이 없다. 그건 무슨,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그 다른 내용도 내가 전한 메시지에 더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도 더해주지 않았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을 그들에게 잘 얘기했더니 맞네 했다는 것이죠. 같다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전한 복음이나 같은 복음, 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더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 구절을 보면, 자, 구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자, 어떤 다른 복음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한 자들에게 친교의 악수, 사귐의 악수, 손을 내밀어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격려하고 또 같은 동역자로서, 같은 동역자로서 서로의 사역에 대해서 믿음을 다지는 그런 액션이죠. 제스처죠. 예. 자, 우리가 이것을 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복음, 예, 이제 메시지를 본다면 복음은 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묵상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자기가 그동안 받았던 많은 유대교 전통과 율법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 그것을 가지고 같이 연구했을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다메섹에, 자기가 도망 나왔던 다메섹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다시 목숨 걸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그 14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14년 동안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다른 자기보다 먼저 된 사도들과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어요. 그런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받은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과 이제 14년 뒤에 와서 바울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물었던, 그리고 점검받고 또 조언을 들었던 그 복음과 틀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쫓아다녔고 그리스도로부터 제자됨, 사도의 직분을 받은 이 제자들의 복음과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한 복음입니다. 한 복음. 그것은 우리 1장 4절, 저는 1장 4절 지금 계속 반복합니다. 1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자, 그 복음의 엑기스죠. 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한 이 구원의 은총,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 제자들이 전한 복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2장, 우리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6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이 오직 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강조점은 조금씩 조금씩 다룰 수 있어요. 사역을 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서의 강조점, 얼마나 행위를 강조합니까? 그죠? 은혜를 무시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야고보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도덕성과 그리고 행함을 폐기하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에게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자들에게 그건 아니다. 그러다 보니 프랙티스한 것들, 행위들, 도덕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보면 믿음을 많이 강조하지. 그 왜 그래요? 율법, 율법, 율법 하면서 자꾸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자꾸 딴지 걸고 방해를 하니까 바울은 믿음과 은혜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른 복음인가요? 아니요. 같은 복음이에요. 그 같은 복음이 어디 있어요? 성경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직 한 복음.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셨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자유를 누린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다라면 그 복음의 진리에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변함이 없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보면 마지막에 한 가지 더 가르쳐주는 게 있죠. 이렇게 복음은 하나지만 사역은 각자 각자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에게로? 할례받은 자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누구에게로? 무할례자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헬레니즘,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역의 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사역은 우월하고 누구의 사역은 열등합니까? 아니요, 다 주님 보시되 귀한 사역이에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와 교회의 사역이 있고 로컬 처치 사역이 있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션 에어리아에서 미셔너리들이 하는 사역이 있어요. 뭐 미션을 가면 그 사역은, 선교사님들 사역은 우월하고 그건 정말 주님의 종이고, 로컬 처치에서 교회를 케어하면은 그것은 열등한 사역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없이 선교도 안 되고.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각자 각자에게 주어지는 사역의 자리가 있습니다. 충성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사역지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지도 우리 양한가 선교사님이 나환자들을 돌보기 때문에 그것은 우등한 사역이고, 또 다른 분들은 정상인들을 돌보기 때문에 그것은 열등한 사역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이분법적이고 칼로 물베듯이 뭐 무자르듯이 탁탁 구분해갖고 서열 매기는 그런 의식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서열 매기는 그런 의식, 경쟁구도라든지 비교의식, 우리 스스로도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갖는 가장 비참한 것이 뭐예요? 우리 목사들이 100명, 1000명 성도를 데리고 있는 목사는 2, 3000명 목사 앞에서 쪽을 못 펴요. 한 500명 교회 하는 목사들은 1000명 목사 오면 말을 못해요. 할 얘기가 없어요. 한 200명 교회 하고 있으면 500명 되는 목사님하고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자기는 목회를 지지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요. 이게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의 스스로 갖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500명, 1000명 되는 목회자들 앞에서 세미나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네 교회나 잘해라 그러지 누가 내 말을 들어요? 안 듣죠. 이거예요, 이거. 우리 스스로도 사역을 하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면 위원회로 들어가 보자고요. 선교위원회를 하면 뛰어난 위원장이고, 예배위원장을 하면 뛰어나지 않은 위원장입니다. 그것도 아니죠, 그죠? 주방사역을 하면 조금 열등한 사역이고, 또 뭐 다른 사역을 하면 그건 뭐 능력 있는 사역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뭐예요? 누가 만들어내요? 때로는 사실 내가 만들어내는 거죠. 거기서 자유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셔야 돼요. 저도 그거에서 자유하려고 무지 애를 쓰는데 잘 안 돼요. 예.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애쓰셔야 되고 저도 애써야 되고. 예. 하나님께서 복음은 하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복음 가지고 우리가 그 복음 가지고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그 사역의 자리에서 주께서 주신 사역에 감사하면서 비교하지도 말고, 예, 또 남의 것을 또 깎아내리지도 말고, 예, 남의 것 뭐 못하다고 얘기도 하지 말고,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나 우리 그러지도 말고, 주님이 내게 주셨으니, 예, 맡은 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 그것만 바라보시면서, 예, 바울은 이방인 사역해야 되는 것이고 베드로는 유대인 사역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어진 사역의 자리에서 각자 각자 맡은 바 사역을 충성껏 감당한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사역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위원회든 어떤 뭐 부서든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문제 삼을 일이 없어요. 내게 주어진 자리 있으면 그저 그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하시는 칭찬 듣는 비결이에요.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점. 예, 사실 제가 늘 듣고 싶은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위로가 되는 말씀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 착하고 충성된 점. 예,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칭찬, 예, 듣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오늘 복음서에서 한 가지 또 잊으면 안 되는 거 있어요. 자, 복음 하나입니다. 그리고 각자 각자 맡은 데서 사역은 다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이것을 나중 일로 처리해 버리고 좀 소외시키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쭉 밀어내는 사역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 교회가 무슨 자선단체인가? 영혼을 구원해야지. 예,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말씀 많이 하셔요. 예, 교회가 무슨 자선단체인 줄 아는가? 영혼 구원이지.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바울의 복음을 가지고 쭉 얘기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쭉 얘기한 다음에 악수 다 하고, 그죠? 악수 다 하고 당신은 가서 또 이방인들에게 잘 전하십시오 한 다음에 딱 한 가지 단서 하나 붙이죠. 단서 붙인 게 뭐예요?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바울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헤어지면서 가난한 자들 돌보는 일은 그건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줄까요? 우리가 이 교회에 집중하다 보면요, 교회 이 목회에 집중하다 보면요, 프로그램 만들어야죠, 뭐 행사해야죠, 뭐 해야죠 하다 보면 정작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중에서 늘 이 가장 우선순위에 뒤처지는 부분, 때로는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 그것이 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사역들, 그 사역 속에는 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돌아봐라. 가난한 자를 돌아봐라. 강도 만난 자를 돌아봐라. 우리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이에요. 예. 교회 중심의 사역만 하다 보면요, 예, 우리가 우리 이웃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때로는 무시하고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 정리합시다. 오늘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오직 한 복음 있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종의 멍에 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유를 누리는 이 은혜의 복음, 우리 그거 지켜야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나 다 그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사역의 자리는 조금씩 조금씩 강조점은 다를 수 있어도 하나님이 각자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역입니다. 그 사역 우리가 충성해야 돼요. 각자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충성하셔야 돼요. 높고 낮이 없습니다. 경쟁적인 그런 것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고요. 예, 서로 축복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악수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이 친교에 악수하는 것을 떠올려보세요. 아, 의미심장하잖아요. 예? 베드로가 바울을 탁 손잡으면서, 아, 바울 수고했네. 끝까지 우리 수고하세요. 하나님 나라 가는 사역의 자리는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 한복판에서 만나세요. 예? 바울과 베드로의 악수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끼리 좀 이런 멋진 모습이 있으면 좋겠어요. 동역자로서. 동역자로서. 그 다음 마지막은요, 아무리 내 사역이 잘 되고 능력이 있고 한다 하더라도 늘 점검 받아야 돼요. 목회자에게 지도 받아야 되고요. 또 멘토링 받아야 돼요. 유수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인정받는 분들에게 상담하고 내가 잘 하고 있는지 틀렸는지 점검하면서 이 겸손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에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잘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2세들 3세들에게 이 천국 복음이 잘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 하나님 이 2012년도에 또 새롭게 시작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은혜 가운데 충성을 다하여 감당해낸 우리가 되게 하시고 비교나 또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또 그리고 우리 각자 각자 또 특별히 연약한 우리 주의종들도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서 사실 참 괴로워하고 또 때로는 열등감 속에 빠져있고 힘들어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또 각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감 회복될 수 있도록 연약한 성도님, 우리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일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겸손한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연약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같이 축복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잠시 한 1, 2분만 기도합시다.